사순절 다섯째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창조 세계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우리 박영선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세계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 책임있게 행동하고 사랑을 나누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 비전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더욱 매진하고자 몇 주 전 수요예배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한 열문화 비유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비유에서 이 한 문화는 내가 섬겨야 할 맡겨진 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국가의 구성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구성요소는 국민, 국민,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나와 우리 교회에 맡겨진 잃어버린 영혼들이 더 많이 구원받도록 사랑하고 축복하고 가르치고 양육하자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창조 세계 회복에 관하여 이사야서 11장 본문을 바탕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단지 이 지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거주하는 땅과 바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적 사회 환경이나 해와 달과 별을 포함한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시되었기에 이 창세기 기사는 대학 수준이 아닌 유치원 수준에서 단순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의 어느 교수도 이 창조를 유치원생 손자에게 창세기보다 더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는 궁창 위에 물이 무엇이고 해를 창조하기 전에 어떻게 낮이 있었느냐 같은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피조물이 모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주체가 누구이고 창조의 결과가 어떠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그 주체를 나타내는 하나님이가 30번 나오고요. 그 결과를 나타내는 좋았더라가 7번 나옵니다. 이보다 더 창조의 주체와 결과를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좋았다는 것이 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배워야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는 지진도 가뭄도 추위도 더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협하는 야생동물의 공격이나 독충의 물림이나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인한 질병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의 그러한 창조 세계 중에 특별히 인간의 거주 환경도 묘사합니다. 네 개의 강이 흐르고 각종 보석으로 상징되는 완벽한 세상이었다고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그 멋진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세상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같이 되라는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선악과 먹기를 선택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에덴을 떠나게 됩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아담이 사는 세상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던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는 계속 아담과 그의 후손인 인간에게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구분하며 하나님 역할은 하게 되었지만 온전히 하나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선악 구분은 이기적이고 공의와 사랑이 부족해서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인간이 다스리는 땅은 그의 주인인 인간과 함께 타락하고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무한히 공급하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으므로 저주받은 땅에서 땀 흘려 힘겹게 일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뱀으로 상징되는 이 사탄에게 속으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함이 사라지자 모든 자원은 제한되었고 제한된 자원을 확보하고자 사람들은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힘을 키워 부자가 되고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신하와 노예를 부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탄을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른 것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인간들을 속여 그 권세를 취하고 마음대로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세상 권세는 인간의 타락으로 사탄의 어둠의 권세가 되었고 우리가 대적하고 투쟁해야 할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것은 인간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권세 아래 있던 피조물들도 모두 저주를 받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뭐 동화책에 나오는 뭐 흑마법과 같이 뭐 주문을 외운다던가 뭐 인형의 바늘을 찌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 피조세계에 질서가 부여된 것인데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면 저주를 받은 것이고 이는 태초에 하나님이 부여한 질서가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홍수와 가뭄과 추위와 더위가 있는 것은 그 질서가 깨어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따라서 구름이나 무지개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처럼 추위나 더위나 여름이나 겨울이 생긴 것은 모두 인류가 더욱 타락함으로 인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생긴 일입니다. 피조세계가 노아 홍수로 인해 저주를 받고 질서가 깨어져 사람이 먹고 살기 어려운 곳이 되자 하나님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창세기 9장 3절에 고기를 먹는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던 에덴 동산의 완벽한 세상은 저주를 받았어도 인간이 900년은 살 수 있던 노아의 홍수 전에 세상이 되었다가 더욱더 죄를 짓고 타락하자 인간이 120년도 못 사는 척박한 노아 홍수 후의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전반부는 이러한 피조세계의 타락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노아 홍수 후에 지독히 심하게 파괴된 세상입니다. 지금도 어떤 곳에 가면 산 좋고 물이 좋다고 하지만 홍수 전이나 에덴 동산에는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과 그가 다스리는 창조세계는 모두 심하게 타락되었고 절대적으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에덴이나 홍수 전의 세상을 창세기가 기록되기 한참 전부터 구전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에는 심판받아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며 이 땅의 타락을 더욱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고대하고 있었고 그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 에덴의 회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가 말한 구세주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다윗의 인간적인 왕을 넘어서 온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미처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반복적으로 계시하였기에 이사야서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선지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라고 표현한 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2절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는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3절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정의로운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는 분도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나게 되는 변화된 세상의 모습을 6절에서 9절까지 설명합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가 하는 것보다 이 세상의 현재의 비참한 모습에서 어떻게 거듭나리라는 예언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설명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사야는 이 장면을 어디에서 본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홍수 이전의 모습이나 에덴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혹시 아닐까요? 전혀 존재하지 않던 장면을 갑자기 상상해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언젠가 존재했던 과거의 장면을 본 이사야의 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간이 노아의 홍수 전에 육식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리와 표범과 사자가 육식을 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양과 염소와 송아지가 이리와 표범과 사자에게 전혀 위협을 받지 않았을 때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수 전은 아니라 해도 첫 창조의 에덴에서는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세계가 아니었기에 이 독사가 생존을 위해서 어린 아이를 물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창조 세계 회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이 머릿속에 보여주신 회복된 창조 세계의 장면을 그가 충실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창조 세계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급한 바와 같이 영혼 구원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버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하나님 나라요, 그 구성원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존재는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대로 살아가면 본인뿐이 아니라 그의 삶의 영역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세상 권세를 사단 마귀에게서 되찾아와서 내가 살아가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창조 세계는 변하게 됩니다. 에덴에 완벽했던 창조 세계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확장은 천국의 양적 성장이라고 한다면 창조 세계의 회복은 천국의 질적 회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어떻게 정말로 독사굴에 손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교회 아니라고 해도 여기서 표범을 풀어놓을 수는 없겠죠. 물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런 세상도 올 수 있겠지만 당장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은 넣지 못해도 아이들이 밤에 집 밖에 돌아다녀도 위험이 없는 사회는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사회에는 유괴나 강도라는 범죄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곳도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택배가 도난당할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에 놀라는 외국인들은 무척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당장에 회복할 수 없는 창조세계도 많지만 회복할 수 있는 창조세계도 여전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비도 안 내리고 계절도 없고 900년씩 살 수 있는 노아홍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보호를 위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일하지 않아도 풍성했던 에덴의 삶을 당장에 회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눔과 복지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식사를 거르는 사람은 없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다 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멀리하고 성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조금씩 성화되어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전쟁이나 분쟁이나 싸움을 다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손해도 좀 본다면 우리의 평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손해는 비자발적인 베풀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자발적인 베품을 자발적인 베품으로 내가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 평안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소망도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었다는 의미는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이 에덴이 회복되고 자라난 천국의 갈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는 지상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때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로 다시 오실 것이고 죽어서 낙원에서 안식하던 성도들의 영혼은 모두 육체로 부활하여 완성된 천국을 온전히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은 그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는 장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여기서 새 예루살렘은 마지막 때 완성된 천국을 상징합니다. 에덴이 회복되고 완성되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이렇게 창조세계의 타락으로 인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이 땅에 시작된 천국이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자라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 땅에서 성도로 살면서 차차 성화되어 가다가 마지막 때에 영화되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도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기대하면서 오늘 그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그 대학부 수련회 때 만난 이 소책자 중에서 죄 많은 세상 이대로 좋은가? 라는 책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당시 그 내용이 정말 참신해서 이 정확한 제목까지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 들어온 설교와는 그 내용이 너무나 달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제 우리에게 어쩌면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세상을 등지고 교회로 도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창조 세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제한된 자원을 차지하려 힘 있는 자들이 부를 축적하면서 자신들을 지속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만든 부조리한 제도 중에 대표적인 것은 노예 제도였습니다. 노예로 태어나면 평생 노예로 자유 없이 희망 없이 주인만 섬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인권이 없는 주인의 소유물이라서 팔려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노예들은 가장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멀어진 타락한 세계에서 수천 년간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노예들을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나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성취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21장 16절에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냥해서 사고 파는 노예 무역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들은 반인륜적인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에 영국의 하원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1786년부터 노예 무역 폐지 협회를 창설하고 흑인 노예들의 참상을 알리면서 노예제는 반인권적인 악습이라는 여론을 만들며 입법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노예 무역자들은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까지 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21년간의 노력 끝에 결국 1807년 노예 무역 폐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갔고 47년 만인 1833년에 대영제국에서는 1년 내에 노예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라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흘 후에 비로소 눈을 감았습니다. 48년이 걸렸지만 어쩌면 그리 오래 걸린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내려오던 그 악한 제도가 한 세대의 노력으로 막을 내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이자 그와 그의 신앙 공동체에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헌신적인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대영제국과 그 지배 아래에 있던 전 세계의 식민지에서 노예들이 모조리 해방되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노예제는 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에서도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반대하던 남부연합과의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미국에서 노예 제도를 철폐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타락하였던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백성에 의하여 크게 한 발자국 회복된 순간들이었습니다.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가던 수많은 억압받은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더 나가게 만든 창조세계 회복의 기념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과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영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창조 세계를 회복할 사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사랑하고 축복하고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국가와 사회와 공동체와 가정을 포함한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으며 우리는 각자의 사명을 확인하며 치열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완전히 회복된 에덴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세계 회복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논의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창조세계를 회복할 사명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가 더 이상은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살아갈 터전과 환경이 성경 말씀대로 회복되도록 책임있는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한 것을 본받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곳에 모였는지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함께 창조세계 회복을 위해 그 부르심에 달려나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